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샘대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지식과 자유와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이웃들을 섬기며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썼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사랑과 자유 안에서 다른 이의 유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복음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자유자이고 사도이고 예수님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사도행전 22장 28절을, 제가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명쌤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과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교회 모두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행한 일의 열매와 자기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에게는 자신이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3절과 4절을, 진양쌤이 9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건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건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와 그의 일행을 힐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변호하고 있나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자신들도 사역한 사례로 먹고 마시고 결혼하여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7절과 8절을, 제가 9장 9절을, 보명쌤이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무엇을 예로 들어 사도로서의 권리를 변화하고 있나요?
먼저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사도로서 누리는 권리는 고용된 군인과 일꾼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권리는 율법에서도 보장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사도로서 누리는 권리는 사람의 예로서도 당연한 상식이고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보장된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명쌤이 9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고린도에 신령한 것, 곧 복음을 뿌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위해 살며 삶에 필요한 부분에 섬김을 받는 것을 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보명쌤이 9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의 사도로서의 권리가 마땅한 것임을 또다시 주장하나요?
성전과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나누는 것을 근거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 속에서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신자들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마땅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므로 죽을지언정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후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명쌤이 9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 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을 얻을 것이고 마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또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에 보답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을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의 상이라고 말씀하나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있을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그의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으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의 상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복음 자체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유인 중에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제가 9장 21절을, 진양쌤이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은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때에 따라 여러 사람의 처지와 모양으로 자기를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도 경멸하고 정죄했던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얻어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언제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모양으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진양쌤이 누가복음 9장 33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로마서 6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동참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진양쌤이 9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신자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다름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제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땀 흘려 훈련하듯이 신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명쌤이 9장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름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 신자들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선수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진양쌤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자들은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과 같이 우리의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선택했고 이것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임을 깨달았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제 삶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복음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흐트름 없이 복음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 들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는지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탄이 틈을 노려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르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가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씨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그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씨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르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작든 크든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갈등과 다툼을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단편적으로 축소시켜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완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따른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은 자매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선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사이의 다툼과 갈등은 대체로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먼저 용서와 화해를 건너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관계는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지거나 거리가 생기는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조심스러워하는 관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됩니다. 서로가 화해를 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갈등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깊고 끈끈한 관계로 깊어집니다. 갈등의 경험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완악한 마음끼리의 갈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양보가 없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해 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완악한 마음끼리의 다툼이 심각해질 정도로 커지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완악함과 완악함이 만나고 재성과 재성이 부딪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성과 죄성이 만나면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충돌 상황이 꼭 이러한 상황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툼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서로가 양보가 없고 끝까지 가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쉽볼렛이냐 씹볼렛이냐 하는 발음 차이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내용은 완악한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얼마나 큰 상처와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완악한 마음, 즉 내 안의 죄성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고 거룩성과 죄성이 종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선한 마음이 드러나서 갈등을 누그러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통제하지 못한 악한 마음이 터져나와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죄성이 드러나서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언제 과격하게 되고 날카롭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주 분노하며 반응하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입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서가 불안정할 때,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게 악한 죄성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입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에브라임 지파와 충돌이 있을 때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딸과 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입다의 딸은 평생토록 성막에서 수종을 들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딸이 마중을 나와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에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는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사랑하는 딸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입다가 감정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슬픔 속에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만 암몬과 싸웠느냐라고 말하면서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을 했잖아요. 자기 감정을 못 참는 입다가 무력으로 대응을 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불안정할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극심할 때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정에 크게 치우쳤을 때는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감정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릿해지고 또 죄에 이끌려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입다가 꼭 그랬습니다. 사실 입다의 평상시 모습은 이렇게까지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우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은혜를 유지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간직하고 지켜내는 건 각 사람의 노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할 때 분노와 슬픔,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이 극대화되었을 때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휘몰아치는 감정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마음 먹고 결심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좌절이 반복되면서 은혜를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언어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언어화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기도로 고백하는 훈련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생각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반대로 기쁘건 슬프건 감정 자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두 가지 모습 모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정을 발산하거나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상태인지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들끓을 때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차오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감정을 명확하게 언어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정이 점차점차 잔잔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요. 이런 면에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풀어내는 모습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었습니다. 슬플 때는 울면서 나아갔고, 원통하고 힘들 때는 상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마음이 치료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자신 안에 쌓인 상한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감정을 처리하려 했으니까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입다는 자기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증폭이 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농도가 짙어지고 결국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불쾌하다는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불쾌한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저 사람은 나를 늘 무시한다는 식의 고정된 판단으로 굳어지게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또는 다른 외부 환경에 맞물리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을 향한 분노나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정을 제때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되도록 즉각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기도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 감정의 방향성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감정의 방향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도를 하는 게 지혜로운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정은 내가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매우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영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성, 상처 등을 성령 안에서 정화받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내 감정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정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 감정에 휩싸일 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감정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 말씀을 떠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응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감정을 그리스도인답게 상대방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내 감정을 해석하면 화를 내고 싶은 감정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고 합당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감정이 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태도가 되도록 감정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잘 되어지면 우리는 감정의 배후에 숨겨진 영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감정이 몰아칠 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나누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쉽게 왜곡되고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절망과 분노로 빠져들기 쉽게 되는 겁니다.
입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사로서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공동체가 없어서 혼자서 상한 감정을 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한 감정을 나누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감정을 바라보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끼리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북조선 같은 상황에서는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깊은 기도로 성령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이후에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친한 친구와 교제하는 방식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내 감정을 해석하고 위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고 위탁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받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연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고 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감동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가 가진 부정한 감정들에게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결박을 푸는 강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을 빼앗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묵상하면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함을 이기는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모든 안 좋은 감정에서 해방되어서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감정을 언어화시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감정을 해석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도 후에 친한 친구와 그 감정을 나누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훈련을 스스로가 기쁘게 감당하셔서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리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제 감정에 집중을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상황에 마주하면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욱해서 약간 감정에 조금 몰입했던 시간들도 떠오르고 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어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참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갑옷을 입을 때,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방어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생각을 어떤 그 감정과 상대방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되새겨 봐야겠다. 그래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어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귀하신 주여 날 부르시오.
주 날 봐.